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예,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12장, 이 내용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두 지파를 통합할 수 있는 왕을 세웠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아무리 왕을 세우고 어떤 정치 제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12장 25절 결론입니다. 바로 오늘 13장에서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13장은 사울 왕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40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병사 3,000명을 택해서 1,000명은 믹마스에, 1,000명은 베델 산에, 1,000명은 베냐민 기브아에 배치했다. 그리고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바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예, 요나단, 즉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울 왕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했다,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전갈을 보내서, 소식을 보내서, 백성들아 이제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다, 길갈로 다 모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보게 되니까, 5절.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쳤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병거가 하면 이제 말이 끄는 전차죠. 오늘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같은 것이 3만 개고 마병이 6천명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사울의 소식을 전가를 받고 길갈로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는 커녕 오히려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예. 사람들이 다 숨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사울 왕이 뜻대로 되지 않고 백성들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울은 길갈에서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잘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사울이 자기가 직접 사무엘처럼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집례하게 됩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예, 백성들이 떨고 자꾸 도망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럼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집례하겠다 해서 마치 사울 왕이 자기는 왕이고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처럼 제사장인 것처럼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제사지요. 제사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와서 아니 왜 당신이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이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자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아,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겁이 나서 숨고 도망가 버려 자꾸 도망을 간다. 어떡하냐. 백성들이 도망가기 전에 빨리 제사를 드려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쟁할 때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예,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되고 왕은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의 역할이 다르고 제사장의 역할이 다릅니다. 아무리 왕이 대단한 권력과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제사장의 지위를 무시하거나 혹은 넘보고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다. 교만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당신이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대를 이어서 견고하게 왕권이 확립이 되었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당신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당신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그 왕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행동이잖아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은 어쩌면 사울의 믿음 있는 행동이지 않겠는가. 사울이 믿음이 없었다면 제사를 집례하지 않고 바로 전쟁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군이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믿음이 없었다면 제사고 뭐고 그냥 뭐 지금은 중요한 급한 게 이게 싸움이니까 싸움 들어가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기도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급한데 무슨 기도하냐 그냥 하자 기도하자 하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행사할 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너 시간이 없어. 아이고 바쁜데 그냥 예배는 생략하고 일부터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울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비록 뭐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이 제사를 집례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가서 제사 하자 드리지 않고 전쟁터에 가는 것보다 사울이 주관해서 제사를 드리고 간 것. 이것은 사울이 믿음 있는 행동이지 않느냐. 오히려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목사님이 안 오셨으면 여러분들끼리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사무엘이 좀 꽉 막힌 사람이다. 아, 이 사무엘이 왔으면 자기 대신 사울이 제사를 집례했으면, 야, 사울의 믿음이 있구나. 이 친구가, 전쟁터에 그냥 가지 않고 자기가 집례하더라도 꼭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쟁터에 갔으니까, 아, 이 사무엘이 사울을 믿음이 좋다고 칭찬해야 되지. 왜 당신의 왕위가 끝났다고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자, 뭐가 문제냐 하면요. 제일 먼저 그 당시 사울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열두 지파가 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열두 지파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적고 숫자가 적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큰 사고를 저질렀죠. 그죠? 한 레위인의 그 아내를 강간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전쟁이 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하기 직전에 남자들 600명만 겨우 남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열두 지파 중에서 제일 숫자가 적고 힘이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별 볼 일 없는 지파 출신이라고 해서 인정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의 왕이라기보다는 마치 베냐민 지파의 왕인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병사를 배치했던 믹마스와 그 다음에 베델과 기브아는 전부 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렇다면 거기 있는 3,000명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땅에 베냐민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를 다스리는 정도인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울로서는 열두 지파의 왕으로서 자기가 온전한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가 열두 지파 전체로부터 지지받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때 백성들로부터 약간 칭찬과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혹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전쟁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게 합니다. 즉 사울 왕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에게 감동을 주셨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전쟁의 동기는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열두 지파로부터 지지받는 왕이 되려고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한테 모이라고 하면 최소한 30만 명은 모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랬으니까. 그 30만 명이 모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백성들이 나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백성들이 30만 명이 모이기는 커녕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제사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역시 사울 왕보다는 누가 최고다?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최고다는 거예요. 역시 사무엘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늘에 우레와 번개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역시 사무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울은 덜러리다라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무엘을 더 신뢰하고 사무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때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백성들의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가졌던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사무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사무엘로 인한 열등감, 시기심 때문에 이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는 뭐냐면 전쟁 자체도 사울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잘못된 동기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사울이 제사를 집례했지만 그것 또한 사무엘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제사를 집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열등감, 이 허영심, 이 문제는 평생토록 사울을 괴롭힙니다. 결국 그 때문에 열등감이나 허영심 때문에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의 모든 생활을 낭비 허송세월 보내게 되지요. 예. 이런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볼 때는 전쟁을 하는 것 같고 적군을 막아내는 것 같고 끝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예배 드리고 뭘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깊은 내면에는 동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간에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분 찬양 잘한다. 아이고 저분 선교하네 전도하네. 야 저분 헌금 많이 했구나. 야 저분 예배 잘 드리네. 라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속마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야, 저분 참 헌신적이다. 야, 저분 참 주님이 일 많이 한다. 아이고, 저분 헌금 많이 했다.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칭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의지하는 것처럼 제사를 집례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사울의 그런 동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왜 하는가? 내가 잘못된 동기로 하게 되면요. 자꾸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걸 다 뒤엎어버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순수한 동기로 한 사람은 뭐 잘 되든 잘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모든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사람들 원망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는 동기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동기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자신을 잘 돌아보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내면을, 저희들의 동기를 순수하게,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 자존심, 또 내 체면 세우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전쟁에 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람들이 우리 속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삶이 우리 내면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저주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때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울의 전례를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성령 일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후도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허영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내면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동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5월 29일 오는 주일날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홍익의 권속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5월 29일날 온가족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사랑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동기가 오직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가족 예배를 드리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가족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참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고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온기,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온 성도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기쁨, 형제와 자매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는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교회가 깨어있게 하셔서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가 사회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계속 힘쓰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열정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미국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미국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모두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에 미국 교회가 깨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또 이제 종식되어 가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교회가 이 일을,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계속해서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셔서 하나님, 미국 교회가 미국 사회에서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미국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잘 실천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미국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순종과 충성에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이 열두 지파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자 자존심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허영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사무엘보다 자기가 더 백성들로부터 더 지지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했던 사울의 허영심을, 미련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척 제사를 집례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열등감과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허영심이 동기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저희들도 사울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한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보다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내면이 저희들의 동기가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달려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